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측근인 민간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기업체들로부터 486억 원, 미화로 약 4,200만 달러를 출연받아 재단을 설립한 뒤 최 씨와 함께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최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 정부는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다음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초쯤 실시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북한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라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할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오늘 그동안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어떻게 신원을 확인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남 씨의 신원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누가 시신을 인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숨진 북한인이 김정남이 아니라 여권상에 기재된 북한인 김철이라며 시신 인도를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김정남 암살 사건 뒤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인 9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짐 총리는 자국민의 안전과 귀국을 위해 북한과 비공개리에 어떠한 협상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중국 측의 보복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스타 항공은 오늘 성명에서 중국 닝보와 진장, 하얼빈에서 한국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 노선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동방항공과 스프링항공의 인터넷 항공권 검색 메뉴에서 닝보와 제주 사이의 티켓 발매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앞서 선박업체인 카니발 코어스 코스타 크루즈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사가 한국 항구 방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중 절반은 중국인일 만큼 한국 관광업계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시리아 사태에 관해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담 뒤 별도의 공동 기자회견은 갖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시리아 사태에 관한 어떠한 해결 방안도 이란과 이란을 대리하는 세력의 병력을 시리아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9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이래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은 레제프 타이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시리아 사태를 논의합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시리아 내전 해결을 위한 중재에 착수하고 군사 행동을 조율해왔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교회가 기혼 남성들의 사제 서품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독일 디 자이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앙이 검증된 기혼 남성들도 사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이후 이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일례로 오지 파송 근무를 제시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도 대다수는 기혼 남성들에게 사제 서품을 개방하는 것이 세계 도처에서 빚고 있는 사제 부족 사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담화를 발표하고 국민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변함없는 미한 동맹관계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전군 지호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주문했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막다가 내일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3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됐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오늘, 즉 10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한국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선고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내용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한국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이 담긴 자료를 최 씨에게 전달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게 했습니다. 또 최 씨로부터 공직 후보자 추천을 받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게 468억 원, 미화로 약 4,200만 달러를 출연받아 재단을 설립한 뒤 최 씨와 함께 운영에 대한 의사 집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최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는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간부의 좌천 인사와 언론 개입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회부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두 번째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본 탈북민 단체인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의 소감입니다.
이번 탄핵 인용 같은 건 아마 헌법적 가치 흔둔인고 용암 못 된다. 이걸 강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으면 뭐 이제 소위 북한당이 자꾸 이민 위천, 뭐 인민이 하느님이다, 뭐 이렇게 자꾸 떠들었는데 실제 보게 된 그걸 실천한 게 대한민국 현실이 아닌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당분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다음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초쯤 실시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한 틈을 노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조속한 국민 통합을 호소하면서 미국과의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북한이 이를 악용해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거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고 언제 어디서 또다시 추가 도발을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한순간의 방심, 한치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하고 엄중하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미한 간 확장 억제 실행력 제고 등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킬체인 등 한국형 삼축체계 구축 노력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포함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친 직후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였던 국민들에게 더 이상 장외 집회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판결 직후 모든 제외 공간에 전문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전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 등 외교 과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공조와 우방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한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주한 외교단에도 공언을 발송해 헌재 판결 내용을 알리고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할 방침입니다. 외교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미한일 3국 간 외교안보 공조와 대북 제재와 압박,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당장 대폭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부도 그동안 추진해온 통일과 대북정책에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탄핵 인용 결정에도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5월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새 정권이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 외교부와 통일부는 기존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변함없는 미한 동맹관계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어제 발표한 논평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변함없는 동맹이자 친구,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토너 대행은 특히 미한 동맹은 계속해서 영내 안정과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특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남은 임기 동안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한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더라도 생산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토너 대행은 말했습니다. 한국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내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10일 오후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빈틈없는 국방태세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사적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한국 내 정치적 문제가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언제든 전략적, 작전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즈음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대북 경계, 감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9일 정례 기자 설명회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키리절브 포익을 연습에 매진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 군당국은 연합 감시 자산을 증강하고 대북 정보 분석 판단 요원들을 증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국 내 정치적 일정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한 동맹 차원의 결정인 만큼 정치적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지난해 7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엔 발사대 두 기를 경북 성주에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추진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내 제2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미한 군당국이 사드 발사대 두 기를 한국에 들여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걸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한국 내 사드 배치 논란과는 별개로 사드 배치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배치를 연기할 경우 미한 동맹 손상은 물론 한국이 치러야 할 외교 안보적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한미동맹에 큰 손상이 갈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요. 이미 이제 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합의를 한 사안이고 첫째,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조약에 준하는 양국 간의 중요한 안보적 결정을 국내 정치적 이유로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이 국내 정치적 이유로 철회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혹은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군 당국은 최대한 빨리 사드 배치 작업을 완료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오늘 한국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판결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벌어진 가운데 헌재가 탄핵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한국 헌재가 탄핵 소추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온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 관영 매체들이 한국 국내 문제에 대해 이처럼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그동안 막말을 써가며 박 전 대통령의 비난에 열을 올렸으며 박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 소식도 자세하게 전해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핵심 원료를 해외에 판매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양까지 제시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이 물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가동되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판매를 시도한 핵무기 핵심 원료는 리튬6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리튬6를 판매하려 한 정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축된 리튬6 동위원소와 관련 장비들은 안보리의 핵 관련 금지 물질로 등재돼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는 리튬6를 증폭 핵분열탄에서 발견되는 동위원소인 삼중수소 생산에 사용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핵폭발의 위력을 높여 더 적은 양의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으로도 핵무기 제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GPM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리튬6 판매를 맡았다며 이 회사는 유럽연합에 의해 북한의 그린파인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별도의 첨부문서에 공개한 GPM의 수출 관련 웹사이트 광고에는 리튬6를 매달 10kg씩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GPM은 이 광고에서 기본 연락처로 중국 국가번호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휴대폰과 팩스 번호는 북한 국가번호인 85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안내했습니다. 또 회사 소재지는 중국 베이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주소에는 통일로라는 북한에서 쓰는 명칭을 기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락 가능한 회사 관계자의 윤철이란 이름을 명시했는데 전문가 패널은 이 이름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 3급 서기관의 이름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판매 시도는 북한이 관련 물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 역시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at's telling u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make new weaponry and continues the process.
10kg이라는 구체적인 양을 정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무기화할 수 있는 핵물질을 처리하고 있는 걸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특정 국가나 비국가 세력이 이 물질을 확보해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리튬6의 구체적인 구매자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게임체인저, 즉 판도를 뒤바꿀 만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전문가 패널이 보고서의 특정 사안을 명시할 때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는 등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정해놨다며 북한의 리튬6 판매 정황은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보고서에 담긴 북한의 핵 확산 정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핵 문제를 해소할 준비가 되기 전엔 대화를 추진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핵무기 핵심 원료인 리튬6를 해외 팔려고 시도했다는 유엔 보고서 관련해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크 터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9일 전화로 이뤄진 브리핑에서 매우 우려하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이를 발견해 보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대변인 대행은 정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범위와 개발 속도를 주목했습니다. 북핵 프로그램의 속도가 거듭되는 핵과 미사일 시험을 따라잡고 있는 점을 특히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어 모든 나라가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여기에는 북한의 금지된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물자의 직간접 공급과 판매, 이전을 막도록 한 안보리 결의 2321호와 2270호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너 대변인 대행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협상에도 나설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너 대변인 대행은 북한이 대화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북한과 진지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런 신호를 보내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최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활동을 미국이 동맹국과 오랫동안 적법하게 진행해온 연합군사훈련과 동일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 왕이 부장의 제안을 일축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도너 대변인 대행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해소하려는 의도를 갖고 어떤 종류의 협상에도 임하겠다는 것을 미국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때까지는 대화를 추진할 가치가 없으며 대신 압박 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호주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새로운 여행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9일 갱신한 여행주의보에서 북한이 지하핵실험들을 실시했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의 필요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북한이 외국인에게 가하는 제약과 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매우 다른 북한의 법률과 규정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간헐적인 위협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행에 대한 재고를 권고하는 것은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거나 덜 위험한 목적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행을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단기간 동안 머물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호주 외교부는 당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은 북한 정권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한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최경림 대사는 9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관련한 최근 사례로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The recent chemical weapon murder in the Kuala Lumpur airport clearly demonstrates the regime's indiscriminate.
최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심지어 국제법까지 위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북한 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최 대사는 북한이 정권 유지라는 과대 망상에 집착해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며 그 규모와 잔인성이 이미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Such paranoia account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innocent prisoners and more than
북한 정권의 과대 망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무고한 수감자들과 3만여 명의 탈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입니다. 최 대사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국제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에 관한 유엔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DPRK has no connection with the incident of sudden death of a DPRK citizen in Malaysia, which is a
북한은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국적자가 갑자기 사망한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한 대사는 이번 사건은 당사국 간에 해결돼야 할 인도적 사안이라며 한국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반론권을 통해 이번 사건에 현지 주재 북한 외교관 한 명을 비롯한 북한인 8명이 연루됐다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이 이번 사건에 결정적으로 관여한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나가오카 칸수케 공사는 이번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gether with the EU, Japan is submitting a draft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 order to continue to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나가오카 공사는 또 북한 인권 유린 가운데 특히 외국인 납치 문제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서울 사무소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시험 발사 현장을 시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리병철과 김정식입니다.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리병철 동지, 김정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국가우주개발국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노동당에서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리병철 제1부부장이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때였습니다. 당시 북한이 개발한 북극성 1호 미사일이 발사에 성공하자 김 위원장은 리병철과 마주앉아 담배를 나눠 피는 모습이 노동신문에 공개됐습니다. 북한 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와 맞담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총애를 받는다는 의미라고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 간부들이 입냄새가 나서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병서가 입을 가리고 김정은이하고 대화를 하는 모습이 이제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리병철이 김정은이하고 맞담배를 했다는 거는 김정은이가 굉장히 신이 많은 어떤 엘리트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올해 69살인 리병철은 공군사령관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인민군 대장에 올랐습니다. 2012년에는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을 거쳐 당중앙위원회 위원, 이어 지난해 5월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북한이 지난해 2월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한 것을 계기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발사장에서 로켓 발사를 지켜봤는데 김정식이 밀착 수행하면서 설명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로켓 발사가 성공하자 평양으로 돌아오는 전용 열차에 김정식을 태웠고 이어 열린 경축연회에서는 김정식을 자신의 부인 리설주 바로 옆에 앉도록 했습니다. 관측통들은 김정식이 당중앙위원회 산하 군수공업부에서 로켓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로켓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장창하 중장입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 해당되는 제2자연과학원 원장인 장창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현장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창하는 지난해 3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실험을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서 실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로켓 고체 연료 실험에서 장창하가 무전기로 지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다시 김진무 박사입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모든 무기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도 관여가 돼 있고요. 미사일 개발도 물론 관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총, 포, 함정 이런 모든 것을 개발하는 총책임자가 장창하입니다.
이 밖에 리만건 당 군수공업부장, 정승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노광철 당정치국 후보위원 등도 미사일 개발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로켓과 미사일 분야에서 적지 않은 기술적 진전을 이뤘습니다. 북한은 1998년과 2006년 그리고 2009년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 발사한 광명성 3호와 지난해 2월 발사한 광명성 4호는 지구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극성 1호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지난 2월 13일에는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로버트 하이넌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accelerated development program in mind and they're moving ahead to try to implement that program.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핵 전투부 취급 질서를 검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핵 전투부란 핵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관 중인 핵탄두를 조립, 탑재, 발사 훈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이미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이번에 모형 핵탄두를 사용해 발사 절차를 점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표준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일 날 발사한 스커드 정도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소형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발사 훈련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통해 리병철과 김정식 장창하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봅니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이 지난 화요일부터 동중국해 일대에서 합동해상타격훈련을 실시한 소식과 미국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하원에서 해당 위원회를 통과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판결을 했는데요. 앞서 뉴스 시간에 이 소식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렸으니까 이 시간에는 외신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AP, 로이터, 신화, 교도 등 각국의 주요 통신사는 물론이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중동, 동남아시아 등 각국 주요 언론들이 이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고 머리 기사나 주요 기사로 일제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언론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과 동시에 면책 특권을 잃었고 기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탄핵을 반기는 환호성과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분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며 현지의 분위기도 자세히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뉴욕타임스 신문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을 주요 소식으로 다루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두 신문 모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무리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반발을 샀고 측근 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탄핵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특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공주로 여겨졌고 어머니가 피살된 후 22살부터 영부인의 역할을 해왔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뒤에 20년 동안 대중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샤머니즘 종교 지도자인 최태민 씨와 인연을 맺었고 그의 딸 최순실 씨가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 내 정치 상황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경제 문제가 난제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 배경으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를 지적했고요. 자, 더구나 지난 1월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인 이 한국 경제가 더 고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선 후보들은 실업률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관영 CCTV의 경우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회견까지 중단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생중계했습니다.
네.
또 홍콩의 봉황망 은 생방송에 동시통역으로 중계할 만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 홍콩 신경보는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긴 것은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아니라 한국의 국민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오늘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에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과 도쿄 신문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담은 호외까지 발행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교도통신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은 국내외적으로 한층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 이 시기에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일본과는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관계가 악화됐고요. 또 중국과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와 반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고요?
네, 알자지라 방송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일정과 도표까지 제시하며 자세히 전했습니다.
네.
이 알자지라 방송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그간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조사에 응한 적이 없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의 소환 명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는 어떤 공식 입장이나 발표가 나왔습니까?
네, 어제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앞으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바뀌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양국의 이 근본적인 관계와 유대는 지속된다며 미국과 한국의 유대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합동 해상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요?
네, 미국과 일본이 이번 주 동중국해 일대에서 합동 해상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언론들과 미 국방전문지 Stars and Stripes가 확인했습니다. 이 미군과 이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 화요일부터 합동훈련을 벌였는데요. 미 해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서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함께 구축함과 보급함 등을 파견했고요.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도 호위함이 여럿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훈련 일정은 얼마나 됩니까?
네, 미일 합동 해상훈련은 오늘로 종료됐습니다.
네.
이 나흘간 계속된 이번 훈련에서 미일 양측은 해상 전술활동과 통신 관련 임무 수행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 항모 칼빈슨함은 이번 훈련 종료 뒤에 현재 한반도 주변 해상에서 진행 중인 한국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 이 독수리 연습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이 진행된 동중국해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곳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센카쿠 열도 중국에서는 랴오이다오라고 부르지요.
네.
이 미 항공모함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 동중국해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게 확인된 건 무척 드문 일인데요. 이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 확고한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과시하고 해양 진출을 강화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제를 촉구하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보험 개혁법을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연방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어제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가 24시간이 넘게 토론을 벌인 끝에 찬성 31표 대 반대 23표로 통과시켰고요. 이 앞서서 하원 세입위원회도 거의 18시간 동안 밤샘 토론을 벌인 뒤에 이날 새벽에 23표 대 16표로 승인했습니다. 자, 표는 소속 정당에 따라서 갈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본회의 표결 절차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하원 전체 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좀 더 보수적인 의원들이 또 반대를 하고 있어서 자 과연 이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잠담하기가 힘듭니다. 이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어제 이번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나타냈지만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그러면 공화당 법안과 오바마 케어 내용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예, 일단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의 가장 인기 있었던 조항 두 개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만 26살이 될 때까지 부모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조항, 또 이미 질환이 있는 환자라도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없게 하는 조항, 이렇게 두 가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네. 오바마 케어는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 형식으로 지원금을 주는데요. 이 조항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도 역시 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긴 하는데요.
네.
그 기준이 다릅니다. 오바마 케어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 겁니다. 반면에 공화당 법안은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빈곤층을 위한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확대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오바마 케어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오바마 케어 일부였던 메디케이드 확대 계획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오바마 케어 아래서는 소득이 빈곤 수준의 138% 아래인 경우, 그러니까 거의 모든 빈곤층 주민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원래 이 메디케이드는 빈곤층 가운데서도 어린이와 임신한 여성, 노인, 장애인에게만 해당을 했는데 그 대상을 크게 늘렸던 거죠. 현재 31개 주가 오바마 케어의 메디케이드 확대 계획을 받아들여서 연방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새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예산이 많이 들고 오바마 케어와 크게 다를 게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어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에는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3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구름이 조금 끼고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낮 최고는 13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1도, 최고 10도. 강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 11도. 해주는 구름 끼고 최저 0도, 최고 10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3도, 최고 11도입니다. 장진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조금 끼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5도. 해산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4도, 최고 6도. 선봉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영하 3도, 최고는 7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는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먼 바다는 2 내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의 날씨 알아봅니다. 일요일은 차차 흐려져서 북부지방은 낮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오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측근인 민간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대기업체들로부터 486억 원, 미화로 약 4,200만 달러를 출연받아 재단을 설립한 뒤 최 씨와 함께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최 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북한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라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할리드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오늘 그동안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어떻게 신원을 확인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남 씨의 신원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누가 시신을 인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숨진 북한인이 김정남이 아니라 여권상에 기재된 북한인 김철이라며 시신 인도를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나짐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는 김정남 암살 사건 뒤 북한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인 9명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집 총리는 자국민의 안전과 귀국을 위해 북한과 비공개리에 어떠한 협상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중국 측의 보복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스타 항공은 오늘 성명에서 중국 닝보와 진장, 하얼빈에서 한국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 노선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선박업체인 카니발 코어스 코스타 크루즈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사가 한국 항구 방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중 절반은 중국인일 만큼 한국 관광업계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시리아 사태에 관해 중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회담 뒤 별도의 공동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시리아 사태에 관한 어떠한 해결 방안도 이란과 이란을 대리하는 세력의 병력을 시리아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 9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이래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6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일부 주 정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된 행정명령 역시 하와이에 거주하는 이슬람계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워싱턴주는 시애틀 연방법원에 1차 행정명령을 중단시킨 법원 판결이 수정된 행정명령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오리건과 미네소타, 뉴욕주도 워싱턴주의 법적 조치에 동참했으며 매사추세츠주는 다음 주 수정된 고소장이 접수될 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교회가 기혼 남성들의 사제 서품 허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독일 디자이트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앙이 검증된 기혼 남성들도 사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이후 이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일례로 오지 파송 근무를 제시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도들은 기혼 남성들에게 사제 서품을 개방하는 것이 사제 부족 사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